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언은 여러 곳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그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모두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잠언은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벙어리가 아니라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치고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많이 행하는 이 말, 이 말들 속에 만약에 지혜가 없다면 결국 그 말들로 인해서 고통을 자초하게 될 것이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약에 우리가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것을 배양하게 되면 또 반대로 그 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유익을 내가 얻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을 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아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할 수도 있고 이 말이 정말 지혜롭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훌륭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 이 말을 어떤 말을 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어떤 말을 하면서 살 것이냐 죽어 없어지더라도 내가 죽어 없어지더라도 내 자식들이 혹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아,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었지 나에게 이런 진리를 들려줬었지 이런 좋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생애를 내 삶을 바꿔놨었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라니 이 일이 아닐 수 없냐 하는 겁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사랑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도 그의 주변에 다가오는 이가 없고 모두가 그를 싫어하고 기피하게 되어서 그로 인해 스스로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자이고 험담을 발설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움을 감추면서 거짓된 입술을 가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사실 분노와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이걸 감춰요. 싹 감추고 전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겉으로는 온갖 추악한 것이 있는데 안 속에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처럼 온유한 사람처럼 젠틀한 사람처럼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가식적인 거죠. 가식적인 언행을 보이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굉장히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고 분노하는데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응? 좋아하는 척.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활하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은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지금 되게 안 좋아해도 좋아하는 척 웃으면서 막 칭찬해주고 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속아요 안 속아요? 속는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사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막 이렇게 막 공치사하고 막 칭찬해주고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고 얼마든지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악한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그 검거가 되잖아요. 그럼 주변에 그 사이코패스가 살았던 주변에 살았던 이웃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항상 말 없고 조용하고 새색시 같고 그냥 단지 밤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기톱 소리만 난 것밖에 없었다고. 네. 가끔가다 물소리 같은 거 전기 톱 소리만 났지 뭐 그 사람이 거기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그런 사람이 그래 밤마다 시체를 토막내고 이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겉모습을 보고는 모른단 말이죠. 얼마나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지 잔인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죠. 온순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제하는 사람이 굉장히 온순하고 착하고 순해 보여. 아유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겠네. 그런데 결혼했는데 그 속에서 막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증오와 폭력과 막 이런 게 막 튀어나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므로 그의 말로는 그의 내면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포장할 수 있어요. 말로는 겉모습으로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미움을 비롯한 악한 감정들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고 음닉하고 말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전혀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 속도 악하고 튀어나오는 말도 악한 사람은 금방 표가 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속은 정말 이 안에 온갖 악한 게 다 들어있는데 입은 입술로는 온갖 좋은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 거죠. 미움을 품는 것도 죄이지만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품고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전혀 안 그런 척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더 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온갖 좋은 얘기만 하면서 거짓된 입술, 거짓된 얼굴을 가진 자입니다. 속으로는 싫어하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것이 거짓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와 미움을 품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 다 우리가 가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전혀 꼴보기 싫고 사랑하지 않는데도 아, 옆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런 거 해야 되잖아.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시키지도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사랑해서 지체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이 고백이고 위로와 용기가 되는 표현이지만 전혀 그러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입들로만 말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전혀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사랑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뭐냔 말이죠. 추악하게.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속이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 아무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응? 내 가족이에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 제 아버지를 사랑할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 어머니를 사랑할, 제 자식을, 저는 뭐 저 속속이는 저 자식을 주님 끌어안고 사랑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를 향해서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도록. 그래야 거짓된 입술에 거짓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무 말 안 하면 되겠네. 마음속에 그런 것을 품고 있는 자체가 벌써 살인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주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버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를 사랑할 수 있기를. 그래야 내가 진심으로 그에게 형제여 그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진심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동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속에도 없는 말을 가지고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겠어요?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가족이나 형제나 지체를 향해서 신자가 그런 표리부동한 감정과 마음을 품지 않고 정직하게 누군가를 향해서 좋은 말을 그에게 권면과 위로와 교훈과 훈계를 해줄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 타인을 험담하고 중성 모략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한단 말입니다. 험담을, 있지도 않은 일을 막 얘기하고, 성경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악의적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하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없는데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한단 말, 중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살인과 같은 죄란 말이죠. 자, 그런 일을 하면 그 징벌이 누구에게 갑니까? 그 어리석은 말로 다른 사람을 모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남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 결국 그 자신의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 어리석음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된다. 왜 다른 사람을 험담하겠습니까? 왜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이유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험담하는 그 인간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방법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을 그가 했다고 얘기하면서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험담하는 말은 그래서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과 입술이 아직 성화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많은 말에는 범죄가 그치지 않으나 그의 입술을 아끼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자다. 많은 말에는 범죄가 그치지 않는다. 예. 아, 이 성경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케하려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허물이란 단어가 죄란 말입니다. 죄.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이 많아지면 허물이 많아진다.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면 죄를 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극도로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갈을 물리고 늘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지배하도록 부단히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생각 없이 어떤 말들을 줄줄줄줄 하다 보면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패한 내면 속에서 죄를 향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 이걸 브레이크를 걸고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인지 이런 절차들을 생략하고 계속 떠들면 어느 시점에서부터 계속 이제 그 말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 불경한 말들이 되거나 가벼운 말들이 되거나 천박한 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면 결국 죄를 짓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윗절에서 참소하는 죄, 타인에게 대해서 험담하고 중상 모략하는 거, 이게 다 불필요한 말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죄악들이잖아요.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언제든 자이건 타이건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술로 죄를 범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죄 가운데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그런 죄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케 어렵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범죄가 계속 저질러지기 마련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자랑하게 돼요. 또 사실보다 과장하게 돼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게 돼요. 또 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갑자기 다른 사람 얘기를 끌고 와서 그 사람 얘기를 하게 돼요. 근거 없는 말을 하거나 때로는 또 뭐 누구한테 잘 보려고 아첨을 떠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거나 여러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말들 때문에 생각지 않은 죄가 저질러지는 거예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또 그 말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더 커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해요. 경건한 사람하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말을 상당 부분 조심해야 되니까 그나마 덜 하겠지만 아주 세속적이고 이런 예를 들면 세상적인 친구 만났다. 그럼 그날 밤은 끝나는 거죠. 뭐 형제들 안 믿는 친구 세상 친구 만났습니다. 아, 나는 술을 안 먹는데 세상 친구들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니까 같이 앉았다. 술은 안 먹죠. 하지만 그 술자리에서 하는 모든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이에요? 어떤 얘기들이에요? 다 쓸데없는 얘기, 음담패설이나 뭐 정치적인 얘기나 쓸데없는 말들. 나도 모르게 거기 껴앉아서 그런 말들을 주고받다 보면 나도 흥분해가지고 죄를 짓고 그런 말들, 저속한 말들을 함께 입을 섞어서 하게 되는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내가 대화를 하느냐의 문제도 말이 많아졌을 때더 많은 죄를 저지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등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 없이 다듬어지자는 말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 그 말들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겨요. 누군가 그 말을 전하고, 그 말이 점점점 더 살이 붙어가지고, 내가 한 말보다 훨씬 더그 말이 증폭돼가지고, 내가 이제 다시 그 말을 수습해야 될 때는 이게 큰 이제 낭패를 겪기도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제되지 않은 가벼운 말로 인해 허물이 드러나고 인격이 탄로나고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까지 다 드러나 버리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사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해서 그렇게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준비된 말을 하고, 준비되지 않은 말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게 낫고, 그리고 정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만남과 그런 자리는 피해야 되는 것이고, 생각과 사상과 신앙과 모든 것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무슨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큰 인생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뭘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정확한 길을 제시받고 여러분들이 적절한 도움을 얻겠냐고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말을 아끼고 필요한 말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할때그 말의 물꼬를 자꾸 이렇게 틀어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세상 얘기도 하게 되겠죠. 누군가는 그때 정신을 딱 차리고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필요하면 세상적인 얘기도 할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선을 넘지 않도록 그래서 되도록 말이 불필요한 말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것도 기도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만나러 갈때 기도하십니까? 주님 제 입술에 재갈을 먹여주시고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가 꼭 해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런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란 말입니다.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 귀담아 듣나요? 안 들어요. 그 많은 말들 중에 가치 있는 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이 많은 사람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 사람 말. 근데 적게 말하면서 꼭 필요한 말,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줄 때그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하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특별히 분노했을 때, 내가 감정에 상했을 때, 성도 여러분, 제발 침묵하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죄를 짓는 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다 서로 마음을 난도질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분노했을 때, 감정에 상했을 때는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노의 불꽃에 기름을 끼얹는 더 악하고 폭력적인 말을 해가지고 싸움을 키우죠.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을 주고받습니다. 침묵은 금인데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다고요. 참으로 지혹과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들을 삼가하십시오. 쉽게 한 말에 누군가는 깊이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쉽게 내뱉은 말에. 그러면 괜찮아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돼요. 형제야,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깨닫고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말에 대해서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아, 내가 내 말이 이렇게 이렇게 상처가 되고 누구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한 말이 되겠구나. 아, 이게 내 불찰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고쳐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또 그런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아끼고 입을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입이 무거운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무게감과 말이 많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무게감의 차이가 다르겠죠. 그러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선 많은 경우에 말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누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굉장한 무게감이 실리면서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 쿵 하고 마음에 와 닿는 거죠. 20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혀는 정제된 은이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이 대조를 이룹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 차례 강조한 바대로 마음과 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 혀, 마음, 각각 다른 기관인데 이 혀와 마음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신령한 지식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준비된 말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령한 지식들을 연마하는 사람, 뭔가 이 안에 가득 은혜의 말들이 채워지는 사람, 말할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입을 열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에 쌓여져 있는 지성과 그에 채워져 있는 은혜와 그의 경건을 통해서 필요한 말들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돼요. 그 사람의 입은 왜? 쌓여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정말 필요한 말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의 심령에서는. 그래서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천은이란 순수하게 재련된 순은, 순도를 높은 순은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이렇게 순은같이 대단히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가치가 있다는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간절히 해답을 찾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과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뭐 시원하고 명쾌하게 그 답을 얻게 되기도 하고 큰 슬픔과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이 그 말 몇 마디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지기도 하고 지금 그릇된 길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다시 올바른 길을 가기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분열과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로 묶이고 다시 화합할 수 있는 다리가 놓여지기도 하고 다 천은 같은 그 입에서 나오는 지혜가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의인의 언어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혀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가정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곳에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혀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올바른 지혜와 이치와 원리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섭렵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다양한 지식들을 섭렵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그 영혼이 무장되고 채워져 있는 자라야 지혜로운 혀로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그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과 영혼이 이것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고 이것을 위해 많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지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채워진 것들을 통해서 그의 입술은 순수한 은과 같은 보석 같은 말들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의 입은 어떨까요?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망치는 말들입니다. 가치가 적은이라고 했죠. 악인의 말들에선 건질 가치가 없습니다. 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가치 있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온갖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말들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의 말은 무가치할 따름입니다. 그의 말은 세속의 원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이고 영원히 멸망할 가치들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가진 사람과 땅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같은 길을 갑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가치와 그 이치를 담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악인들의 입.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인생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동의 두 사람이 뜻이 같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뜻을 하나로 모아서 그 길로 가겠냐고요. 각자 다른 생각,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불보듯이 뻔한 얘기 아니에요. 같이 갈 수 없는 길을 왜 억지로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자가 왜 불신자에게서, 무신론자들에게서 세속의 철학과 세상에 떠받드는 어떤 현인들이라는 자들에게서 배웁니까? 그들에게서 뭘 배웁니까? 뭐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전을 읽고 인문학에 대해서 심취하고 뭐 철학적인 책을 읽으면 그런 걸 전혀 읽지 않은 사람보다 뭔가를 더 깨우치고 더 여러분들의 정신을 수양하는데 일면 전혀 도움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참고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사고와 그들의 사상과 철학은 신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가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장된 사람과 평생을 세속적 가치를 쌓아온 사람과 어떻게 뭘 같이 도모할 수 있겠어요? 뭘? 무슨 그림이 그려져요, 거기서?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배울 가치가 없어요. 당신이 신자인데 불신자한테 뭘 배울 게 있다고 발견한다면, 당신이 아무것도 머리에 든 게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이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 배우겠다? 당신 머릿속이 텅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신자가 불신자에게 배웁니까? 일반 계시 영역에서 우리는 세상의 학문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성경만 가치 있고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깡그리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반 학문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쌓아야 될 소양들, 기초적인 교양들 우리가 배워야 되고 섭렵해야 되고 우리의 지식 속에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일반 학문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진리를 거스리는 사상들, 신자는 용납할 수 없는, 틀렸어요.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는 물질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의 교육은 철저하게 반성경적, 반기독적 색채를 띠고 있어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참으로 분별이 필요한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의 지식으로 잔뜩 무장된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와장창 깨부시지 않는 한은 답이 없는. 21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술들은 많은 사람을 먹이나 우둔한 자들은 생각이 부족해서 죽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의인의 교훈은 많은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고 진리가 가리키는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정확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건져내고 그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교훈은 양을 돌보는 목자의 사명처럼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되는 거죠. 의인의 교훈.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바른 진리의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 그 진리의 참된 꼴을 먹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눈과 귀가 막혀 있어서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를 듣지도 못하고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멸망에. 미련한 자란 진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양육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결국 무지하고 몽매한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혼이 결국 진리를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지혜 없음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이게 열리지가 않는다. 뭐가 도무지 깨달아지는 게 없고 가슴으로 경험되고 뭔가 그래서 나를 깨우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수없이 많이 보고 들었고 했는데도 이게 영원히 깨어나지를 못한다. 들리지가 않는다.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진리를 전혀 깨닫고자 하지 않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강팍한 영혼의 상태는 곧 그가 멸망의 자식임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가장 명확한 증거.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이 없는 자에 대해서 거듭 경고를 하고 거룩한 호기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얘기해도 미동조차 하지 않죠. 주일날 예배를 바르게 드리시면 지각하지 말고 주일을 올바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배우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농담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영혼들을 볼 때 목사는 애가 타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저렇게 가볍게 쉽게 우습게 들을까 저 영혼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할까. 그 끝이 무엇이 될지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왜 도무지 자기의 영혼의 그 끝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일까. 걱정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곳에 있어서 영혼이 한없이 무지하고 그릇된 지식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그 영혼의 100% 잘못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언제나 분명한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고 배워야 될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는 것은 100%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핑계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속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눈과 귀가 마음이 진리를 향해 열리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돌이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향해서 그들의 영혼의 창문이 활짝 열려져서 부디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진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 죽어가는 자들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건져올리는 이 사명 우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말을 해서 그를 예수께로 인도할지 그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을 꾸짖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그 신앙을 회복시킬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주님 써주십시오. 이런 진지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의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진리의 나팔수들이 힘있게 다시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영혼들을 깨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다. 여러 사람을 교육하고 바른 길로 이끌지만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바른 진리를 외치고 이 진리의 교훈을 다른 무지한 자들에게도 전해서 그들을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입술이, 그들의 가르침이, 진리의 선포가 너무도 절실한 때입니다. 부디 진리를 전해야 되는 이 사명, 의인을 바른 지식으로 교육해야 될 의인의 입술의 이 사명,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이 사명을 위해 깨어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